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 말씀에 대구시 북구 구구동 1113-8번지 대구 은석교회 신윤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제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방법으로 사형을 받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 가장 저주스러운 사형법이었습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자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큰 죄를 지은 자에게 행해진 사형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심도 가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스승인 예수님이 신성 모독 등의 죄목으로 고발을 당해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방법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막막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는 것도 그 같은 제자들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들을 닫았다는 것은 출입문 하나를 닫은 것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모여있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움으로 가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시겠다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세계로 보내시겠다는 뜻입니다. 넓게는 세상 속으로 보내시겠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보냄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보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바로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현대교회에서 아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아주 많이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령을 자기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사이비일 뿐입니다. 또한 성령 집회라는 걸 보면은 청중들이 쓰러지고 집단적으로 몸을 떨면서 소리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 받은 현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은사주의는 방언, 축기, 신유 등의 현상을 성령 받은 증거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의 세계에 그러한 현상들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러한 현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은 임의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성령 집회에 참석한다거나 기도원을 찾아서 열심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도 성령 받는 한 방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을 성령 받은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방언이겠습니까? 방언이 성령의 은사로 언급되긴 하지만 성경은 성령받은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치유 역시도 성령의 은사로 언급되긴 하지만 성령받은 모든 사람이 치유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시적이고 체험적인 현상을 통해서 성령받음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성령의 역사 밖으로 밀쳐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아야만이 자신이 성령의 역사함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23절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도 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성령 받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면 과연 누가 성령 받았는지 또 누가 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받음의 증거가 가시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것을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나 다 나 성령 받았다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해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음에 이어서 죄사함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죄사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근거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제자들을 십자가의 은혜의 세계로 이끄시기 위함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죄사함의 권한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권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성령 받은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하면 그 죄는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만에서만 죄사함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누리는 평안이고 생명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힘을 믿는 신자는 세상의 힘을 믿지도 않고 또 세상의 힘에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성령받은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에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자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받은 신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해 대구시 북구 구구동 1113-8번지 대구 은석교회 신윤식 목사였습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